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6절 말씀, 구약 성경 926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박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네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아이들을 먼저 소개시켜드릴까요? 네, 다 컸어요. 막둥이까지 대학 졸업했습니다. 큰아이 경건입니다. 둘째 사랑이고요. 셋째 하평입니다. 그리고 넷째 우리 집 최후의 승리입니다. 사실 이 아이가요, 큰아이가 만 5살, 얘는 만 3살, 얘는 만 18개월, 얘는 임신 9개월에 남편 유학을 위해서 미국을 떠났어요. 그럼 제가 남편 유학을 위해서 미국서 가서 애들을 미국서 키웠다 그러면 사람들은 딱 두 가지 선입견을 가져요. 첫 번째는, 아, 그러면 그렇지, 우리하고 뭔가 배경이 다른 거야. 요즘 교육도 부익부 빈익빈이래. 저 집은 유학파, 살만한 집 자제들이었던 거야. 우린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 남편은요, 극빈자 케이스로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남성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의외로 많이 받아요. 가난해서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 정말 희귀합니다. 저 이제까지 나이가 54이 되도록 딱 두 명 봤어요. 남편 포함해서. 정말 특별히 가난한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꼭 또 오는 질문이 있어요. 처가가 부자였나 보죠? 아무래도 유학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이 생각으로. 그렇죠? 저 역시도 만만치 않아요. 저희 집에서는요, 딸들을 고등교육을 시켜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사람은 독학을 해야 했습니다. 제 때는요, 야간 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낮에 제가 일하고 밤에 야간 여상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라디오로 공부하던 한국방송통신대 직장에서 공부를 하고, 결혼하고 나서 뒤늦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결혼하고 나서 그 신학대에 들어간, 아주 특이하게 저도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입니다. 자, 근데 이 두 흙수저가요, 이제 우리 남편이 왕자병 환자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 세상 만물의 왕이래요. 걱정을 안 해요, 세상 걱정을. 아버지가 다 해주신대. 그래가지고 아버지 백믿고요, 학비 보조 한 푼도 없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겁니다. 대단하죠. 예. 네. 근데 저는 여러분, 가서 남편은 자기 벌어 자기 등록금 감당하고, 그리고 제가 벌어서 여섯 식구 생계를 감당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가난한 영세민 엄마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상급식 받아야 되는, 아시죠? 요즘 애들 학교에서 무상급식 받는 애들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 다치고 막 이런 거 아시잖아요. 애들한테 놀림받고, 얼굴 색깔 다르다고 무시받고요, 뭐 영어도 못해서 무시받고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운 겁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제 직함을 물어보면 좀 가끔씩 제가 난감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직함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주신 거지, 정말 제가 아이를 키우던 그 시절에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뒷받침도 해줄 수 없던 엄마. 그리고 사람들은 미국서 애 키웠다 하면, 어머, 미국이 그렇게 애 키우기 좋대는데, 그런 좋은 환경에서 애 키워서 너무 편했겠다, 이렇게 착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영어도 잘하고 돈도 많은 사람 얘기예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애기들, 영문학과 나오신 분들도요, 애기들 숙제 봐주는데 영어로 설명해 주실 능력 있어요? 뭐 수학, 산수 문제 푸는데 영어로 설명해 주시기가 쉬워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미국 가서 애기 숙제도 못 봐주는 무능한 엄마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 양육의 주도권을 맡기고, 저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라는 자세로 제가 보조적인 역할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던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때는요, 조기교육 선행학습이 온 세상을 정말 뒤덮고 있던 때였죠. 한 살이라도 먼저 가르치는 엄마가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 개념 있는 엄마, 이렇게 아이의 장래를 걱정하는 엄마, 이렇게 인정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조기 교육이 문제가 좀 많대더라, 선행학습이 별 효과 없대더라, 이런 거 여러분 신문에서 결과들 많이 보셨죠. 지난 수십 년에 그 조기 교육의 결과, 선행학습의 결과를 봤더니 별로 탁월한 효과가, 학습의 효과가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런 결과들이 분명히 이제는 확실하게 여기저기서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그래서 난 조기 교육 안 시키고 선행학습 안 시켜요 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놀라운 거죠. 분명히 결과가 안, 우리는 몰랐어요. 그 결과 없던 때예요. 우리 때는 그 아직 그 결과도 없이 막 정말 그 이론만 무성하게 지금 그런 때였으니까 몰라서 그랬다 쳐요. 지금은 결과가 안 좋다라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포기를 못합니다. 왜 그렇죠? 제가 사실 오늘요 강의가 90분으로 알고 왔는데 목사님이 60분이래요. 제가 그래서 30분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 여러분 대답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오늘 저 혼자 묻고 제가 답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자, 제가 답을 하자면은요, 많은 분들이 대답이 그래요. 남들 다 하니까.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애만 안 하면 우리 애만 바보 될까 봐, 우리 애만 뒤처질까 봐, 우리 애만 손해볼까 봐, 평생 지 앞서가는 애 못 따라잡을까 봐. 그거죠? 맞죠? 다 거기 거의 포함되시죠? 우리 애만 처질까 봐. 그래서 아무리 안 좋다는 결과를 봐도, 심지어는 애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학원 다니기 힘들어요, 징징거리고, 요즘은요 영어 유치원 보내기 위해서 5살짜리를 재수를 시킨대요. 5살짜리부터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려고, 좋은 유치원 들어가려고 재수를 한답니다. 자, 이러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정말 솔직히 희한하게도 우리 엄마들은 정말 자녀 말씀대로 키우고 싶으시죠. 성경적으로 키우고 싶어 하세요. 굉장히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부, 딱 학습적으로 들어가면은요, 희한하게 그거는 전부 세상적이에요. 그건 전부 세상의 방식을 따라요. 공부만 들어가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들 자녀로 말씀대로 키우고 싶고 성경적으로 키우고 싶고 하면서도 솔직히 학교 공부, 성적, 이쪽이 거의 80% 이상이 관심이 가 있지 않나요? 솔직히 많은 엄마들이. 근데 그 부분만큼은 전혀 성경과 무관하게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남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그렇게 성공적인 거냐? 그것만이 방법이냐? 자, 여러분 사실 저는 이렇게 결과를 알아도 여러분이 불안해서 조기교육 선행학습을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제 때는 지금 막 한참 뭐 그렇게 해야만 잘하는 엄마로 인정받던 때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애는 기역니은을 몰랐어요. 만 5살이 되도록. 한국 나이 6살 되도록 기역니은을 모르니까 뭐 주변에서 뭐 교육에 관심도 없는 엄마, 개념도 없는 엄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아주 완전히 무식한 엄마. 심지어는 이 정도는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심지어는 뭐라는 줄 알아요? 직접 대놓고, 저기요, 본인이 내 딸 낳으신 거 맞아요? 이렇게 묻는 분도 계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혹시 안 그래도 그때는 뭐 하나만 나 잘 기르자, 둘만 나 잘 기르자 하던 시절에 지금처럼 뭐 그냥 이거 출산을 장려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던 시절에 애는 넷이나 되니까 혹시 앞 위에 두 놈은 혹시 내가 안 나서 이렇게 교육에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잠재적인 학대를 하는 거 아니냐, 저 그런 의심을 받고 살았어요. 계모라는 의심을. 네, 하지만 저는 교육에 관심 없는 엄마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공감도 충분히 하시죠? 어때요? 우리가 즐기는 일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을 모르죠?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막 이래요. 근데 어때요? 우리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집중도 안 되죠? 집중도 안 되고 허리 아프고 눈은 빠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은 안 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여러분 효율이 엄청 떨어져요. 시간만 낭비하고 정말 시간도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막 정말 몸서리가 쳐지죠. 그래서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엄마들은 어느 부분에 가장 주력하시죠? 바로 내 아이 영재로 키우기, 요 부분. 그쵸? 내 아이 영재로 키우기. 자, 근데 여러분, 내 아이 타고난, 엄마 노력으로 만들어진 영재가 아니라 타고난 천재라 하더라도 노력하는 사람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조차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공부를 즐기는 수준까지 가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공부를 즐기는 사람 절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이런 터무니없는 목표를 가지고 애를 키웠느냐? 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아나요, 지금? 모르죠. 아이가 왜 공부가 필요한지, 어른인 우리 고3 때 절박하게 좋은 학교 가고 싶었어도 공부 힘들었죠. 근데 하물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 그 아이가 지금 엄마가 남들 다 하니까 불안해서, 남들 뒤질까봐 불안해서, 그 엄마의 불안감으로 막 아이한테 공부 할 때 이 아이는, 그 이유도 모르는 그 아이는, 나 공부 싫어, 엄마 하기 싫어, 짜증나, 힘들어, 이런 식으로 얘가 공부를 싫어하게 된다면, 저는 그게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초에 싫은 것에 집중하고 싫은 것에 효율을 내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지고 들어가는 게임은 하지 말자예요. 적어도 즐기는 수준은 못 돼도 좋다. 싫어하게 만들지는 말자입니다. 여러분, 동영상 하나 보시고 나서 계속 이야기를 나눌게요.
내가 잘했어. 공부해야 돼.
빨리 살려봐라. 처음부터 다시 해봐봐.
내가 살려.
뭐라고?
짜증나 죽인다.
왜? 난 다시 1부터 10까지 살려봐라고.
진짜.
잠도 못 자면 어떻게 된다고?
잠도 못 자고 내가 잡아가지고 그래서 살겠나?
네가?
진짜.
다시 한 마리 10까지 살려봐. 처음부터 천천히 생각해가지고. 빨리.
뭘 집중? 한 마리 집중해라.
빨리 1부터 다시 살려봐. 한 마리, 두 마리 해봐.
진짜.
멍청 잘하니까 빨리 해봐. 시작.
진짜로. 그래서 내가 맘먹고 하는데 없다. 그래서.
빨리 한 마리, 두 마리 해봐라. 빨리.
이래서 알겠다고.
한 마리부터 열 마리까지 살려봐, 천천히.
네, 아주 굉장히 교육에 열정이 많으신 엄마죠. 사실 이 동영상은 제목이 여섯 살 아이의 신세 한탄입니다. 길이가 두 배 이상 돼요. 자, 중간에 제가 끊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의 이 아이, 지금 이 엄마는 영상의 내용으로 봐서 아이에게 학급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굉장히 딱 정해진 시간에, 이제 학교도 제 시간에 가야 되고 1교시 정확한 시간에 시작해야 되고 하니까 지금 어려서부터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엄마예요. 남한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엄마죠. 자, 근데요, 질문. 이 아이 학교 들어가서 산수 좋아할까요? 어떻게 좋아할 확률이 있어 보이세요? 보나마나 이 엄마는 산수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세고 나면 기억니은도 또 열심히 저렇게 가르치시겠죠? 얘가 공부 좋아할까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엄마는요,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데만 딱 꽂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잃고 있는 게 뭔지를 몰라요. 불행하게도 우리 엄마들이 애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세고 기억니은 읽고 글씨를 읽고 이건 눈에 금방 보여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것을 중요함을 몰라요. 그런데 이 엄마는 과연 우리가 사실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뻔하죠.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거, 글씨 읽는 거, 거기까지가 다예요. 그러면 읽는 건 뭘까요? 읽는 건 여러분 벌써 저 아이는 공부 넌더리 내고 있죠. 공부 싫어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얘가 얼마나, 이러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몸부림치고 엄마는 학교 보내느라고 힘들어하고, 이런 집이 한둘이 아니에요. 애가 학교 가기 싫어한대. 왜 싫어했을까? 어려울 때부터 공부가 넌더리가 났거든. 싫은 거예요. 이러면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 엄마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 인터넷에서 찾은 동영상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이분은 아주 심각한 실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죠? 바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낙심의 수준이 아니죠? 내일애가 뭔 산다. 벌써 인생 비관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우리는요 참 신기하죠. 말씀대로 기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기가 막히게 잘 받아들여요. 근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가볍게 무시를 해요. 놀랍죠?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자녀들에게 성경을 애우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말씀대로 살 거라고 믿어요. 근데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나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나부터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저 애우기만 해서 성경이 저절로 막 그냥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예요. 지키게 하라.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로 조롱을 받습니다. 왜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못 외워서 조롱을 받아요? 아니요. 심지어 말씀으로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막 이런 분들이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조롱을 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외우는 게 끝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부터, 여러분 이 말씀 못 외워서 못 지키십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못 외워서 못 지키세요? 아니요 우리는 충분히 이거 못 외우지 않아요. 알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데 내 욕심이 앞서는 거죠. 내 불안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나는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과연 정말 효율적인 교육일까요?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녀를 노엽게 해서 읽는 것이 과연 어떤 건지. 아까 저 아이는 벌써 공부를 싫어하게 됐다 그랬죠. 두 번째, 아이 성격 망가지는 거 보이시죠? 애가요 지금 겨우 지금 한국 나이 6살이면 만 5살이란 얘기인데 저 아이가 지금 엄마하고 소통이 안 돼. 엄마는 해라, 애는 어쩌면 좋노. 끝끝내. 사실요 이 동영상 끝까지 보면 두 배 이상의 길인데 이 아이는 끝끝내 안 합니다. 끝끝내. 엄마는 해봐라 저렇게 인내심 있게 끈기 있게 하는데 애는 끝끝내 안 합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애는 화내고 짜증내고 지금 막 이러죠. 거기에다가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엄마가 놓치고 있는 가장 크고 무서운 것은 뭐냐. 관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관계가. 지금 보세요. 여섯 살이면 그래도 애 키우는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저 때는 그래도 한참 이뻐요. 그쵸? 사춘기 돼봐요. 내 젊은 엄마들 기죽이고 싶진 않지만 이건 이쁜 거야. 사춘기 되면 진짜 말 안 들을 때가 오는데 아직 사춘기 아니에요. 겨우 여섯 살짜리 아이가 집중은 뭔 집중? 엄마 나 집중해라. 지금 벌써 이 수준 된 거야 지금.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애가 웃잖아 애가. 애가 웃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파괴되면은요 교육 자체가 불가능해지십니다. 진짜 무슨 이런 학교 교육은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정말 신앙 교육, 어떤 정서적인 인성 교육, 모든 교육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잃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는 많은 학자들이 정말 뭐 교육학, 아동 심리학, 뭐 신경과학계 할 거 없이 조기 교육의 부작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신경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육, 조기 교육 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포커스 정확히 잡으세요. 조기 교육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어떤 아이마다 다르죠. 어떤 아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영어에 관심 보인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이 괜찮아요. 공부를 하는데 재밌어하는 아이 괜찮아요.
근데 저렇게 저 동영상처럼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남들 하는데 너만 지켜지면 어떡하니 이래가면서 노엽게 해가면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노엽게 하지 말라의 방점이 있지 교육을 시키지 말라가 방점이 아닙니다. 애가 저 정도로 노여워할 때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이 신경과학계 연구 결과가 정말 그 우리가 저렇게 조기교육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사실 3세부터 6세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바로 정서의 뇌가 한참 발달할 때라 그럽니다. 정서의 힘, 이때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이때가 바로 아이의 성품, 인성 길러줘야 되는 시기고요. 신앙심 길러줘야 되는 시기고요. 자존감 같은 거, 바로 그런 정서의 힘을 길러줘야 되는 때가 이때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부모님들은 놀랍게도 지식교육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런 1, 2, 3, 4 가르치고 기억내용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쪽에 뇌는 6세 이후에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육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아이가 관심과 흥미를 가질 때를 기다렸어요. 이런 결과 몰랐어요. 그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관심과 흥미를 가질 때를 기다렸던 얘가 6세쯤 되니까 엄마 기억, 내 이름 어떻게 봐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써요? 막 하면서 학습에 흥미를 갖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흥미를 가질 때 가르치면 싸울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가 좋아해요. 엄마 나도 쓸 수 있어! 너무 좋아해요 애가. 이러니 지금 저렇게 넌더리 치면서 공부를 한 애와 배우는 걸 즐거워하는 아이가 나중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육학에서 조기교육을 받아서 일찍 글씨를 읽은 아이와 진짜 말 그대로 5살, 6살 때 글씨를 읽은 아이와 7살, 8살 돼서 글씨를 읽은 아이 제때 제 학년에 나중에 이렇게 그 아이들이 쭉 커서 누가 더 독해 실력이 뛰어난가 보면은요, 뒤에 나중에 글씨를 읽은 아이들이 훨씬 더 독해 실력이 뛰어나대요. 놀랍죠? 우리 엄마들, 먼저 가르치면 앞서갈 줄 알았는데. 그만큼 더 잘하지는 못할 망정. 왜 뒤쳐져? 도저히 이해가 안 가시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이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어려서부터 학습의 흥미와 열정을 다 상실해버린 아이가 장거리 경주에서 일찌감치 마라톤 초반에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쭉 뛰어가는 아이를 못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아이들을 막 진짜 정말 아이들의 상태나 아이들의 감정이나 막 이런 거 완벽하게 무시하고 공부만 시키다가 보니까 오늘날 아동 심리학, 소아 정신과. 우리 옛날에 이런 거 소아 정신과 찾으려면 진짜 큰 병원 가야 됐었어요. 요즘 너무 흔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사실 요즘 엄마들처럼 애들의 교육에 이렇게 올인하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런 세대가 없었어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들 그래도 조금 방목하듯이 키우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열성을 다해서 키워요. 그렇죠? 사실 우리 젊으신 분들 생각해봐요. 남편한테 저 극존칭어 써요? 엄마한테 극존칭어 써봤나요? 얼마나 쓰나요? 요즘 보통 엄마한테도 말이 좀 짧죠. 남편한테는 오빠 이거 해줘 이런 식으로 우리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애한테는 어떻게 우리 애는 어떻게 키웠어요? 우리 애기 일어났어요. 엄마가 맘마 줄게요. 배고파요. 우리 그렇게 극존칭을 애한테 써가면서 이쁘게 키웠어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 그래서 애기들이 더 밝고 더 이쁘게 잘 컸어요. 놀랍게도 학교는 학교폭력 왕따 문제, 아이들은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놀랍게 아이들은 병 들어가고 학교 풍경은 더 살벌해지고 더 엉망진창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쁜 말 가르쳤건만 애들은 뭐 18 소리 해가면서 욕짓거리 상스러운 소리를 빼면 무슨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에 찌들려서 결국은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에 찌들려서 결국은 정서가 파괴되고 아이들이 오히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있어서 정말 막 애하고 씨름하고 막 애하고 싸워가면서 막 그렇게 노엽게 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자녀들 진짜 여기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 잠깐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막 쉐마 교육하면서 아이들 성경도 많이 애우게 하고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엄마들은요 제가 가끔 와가지고 막 성구 강조하시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말씀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성구를 몇 개를 안 해오면 혼이 났고 정말 뭐 어쩔 때는 심지어 매를 맞고 이거 안 해오면 막 진짜 엄마가 밥도 안 주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깜짝깜짝 제가 놀래요. 자, 그러면 그 아이는 말씀을 애울 때 여러분 즐거울까요? 말씀이 고역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유태인은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는지 생각을 해보셔야죠. 유태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 돌판에다가 꿀을 발라놨다 그랬어요. 그 당시 여러분, 꿀이면은 최고 간식이에요. 제일 맛있는 거. 그쵸? 그 꿀을 발라놓고 그 말씀을 터득하고 나면 그 꿀을 할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아이는 말씀을 배우는 게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 앞에요. 성경 반드시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게 반드시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애우지 않으면 엄마한테 혼나고 매 맞고 막 이러는 아이 같으면은 정말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는 말이 와 닿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시키지 말라가 아니에요. 노엽게 하지 않는 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방식 하나로 사실, 노엽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 방식 하나로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 싫어하고 하니까 관심 가질 때를 기다리고 하면서, 그 전에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건 아니죠. 저는 여러분,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학습에 관심을 갖기 전까지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지능을 길러주고,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데 학습의 기초 체력 있죠. 집중력, 인내심, 끈기 이런 거, 그 성품을 길러주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바로 이 성품 교육, 정신력, 그런 정서적인 그쪽 교육에 주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해주시면 평생 가요. 오히려 자존감 같은 거. 자, 이런 거 했을 때 정말 이런 것을 가르쳐줄 때, 사실 제가 오늘 엄마들이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저런 걸 길러줬어요. 그래서 학습의 기초 체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서만 하면은 사실 엄마들이, 아, 그 놀이만 해가지고 정말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집 애들이 뭐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딴 게 있겠죠. 뭐 유전자라는 게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결국은 머리 탓으로 돌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놀아서, 어떻게 노는 게 학습하고 연결이 되느냐. 오늘 60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놀이가 어떻게 학습과 연관되는지, 어떻게 힘을 놀이를 통해서 길러주는지 그 방법까지는 제가 할 수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요즘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뉴스 보면은 서울에도 이제는 그 정말 교육열 엄청난데도 이제 놀이 유치원이 점점 많이 생겨난다. 놀이 중심의 유치원. 막 그런 얘기 많이 이제 뉴스에서 나오죠. 분명히 이제까지의 교육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인식하고 아이들을 놀이 쪽으로 바꿉니다. 그게 분명히 연관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워낙에 지금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런 것이 길러지는지 제가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정서와 건강한, 오히려 스스로 할 수 있는 집중력, 끈기, 인내심 이런 것들을 길러줬을 때 아이들이 그걸 바탕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가 강한 아이로, 오히려 엄마가 어거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4시 반까지 해야 되죠, 목사님. 예.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실 이제 엄마들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애들이 뭐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저희 아이들 가운데서는 머리가 받쳐주는 애는 한 명밖에 없어요. 이 아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바보 소리 듣던 아이입니다. 두 명은 좀 평범한 편이고, 얘는 바보 소리 듣던 아이예요. 셋째 아이입니다. 객관적으로 이 아이는, 우리 아이 키우다 보면 육아의 평균치가 있죠. 몇 살 때 되면은 기고, 몇 살 때 되면은 걷고, 몇 살 때 되면은 엄마 소리하고, 평균이 있어요, 평균. 그 모든 평균을 다 늦었어요. 신체적인, 지적인 모든 발달. 거기에다가 객관적으로 동생한테도 뒤져요. 동생하고 18개월 차이에요. 근데 아기 때 18개월이면 엄청난 차이죠. 제가 만 5살 때 동생은 3살 반. 엄청난 차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부터 동생한테 뒤졌어요. 아파트 이사를 가면 아파트 똑같이 생겼잖아요. 몇 동 몇 호 애워야 밖에를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걸 동생이 먼저 애워요. 무슨 끝말잇기 게임을 해도 동생한테 툭툭 먼저 튀어나오고, 무슨 뭐 2 더하기 7 덧셈 게임을 해도 동생이 먼저 답을 툭툭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동생한테까지 바보 소리를 듣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머리는 우리 집에서 제일 안 받쳐주는 아이인데, 아까 말한 집중력, 인내심, 끈기 이런 것, 성품, 그쪽이 가장 학습에, 학습에 필요한 그 성품이 가장 잘, 습관이 잘 들어있는 아이예요. 책 읽는 습관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들어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사실은 동생의 그늘에 가려서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은요, 그 우리는 항상 이제 그 보통 3학년 때, 3학년인가요, 4학년인가요? 그때부터 수업 뒤쳐지면은 평생 못 따라잡는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것이 마치 정설인 양 받아들여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실질적으로 3, 4학년 때 그거 기점으로 분기점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어렸을 때 굉장히 영재, 천재, 주목받고 잘했던 애가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갑자기 성적이 툭툭툭툭툭 떨어져요. 그런 아이 보셨죠?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잘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갑자기 성적 떨어지는 아이. 그런가 하면은 제 어렸을 때 참 별 볼 일 없었고 나보다 공부도 못했었는데 갑자기 중학교를 가면서 성적이 툭 또 치고 올라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 기점은 그 이변은 사실은 3, 4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조기교육의 효과는 학자들이 연구 결과 초등학교 때까지라고 합니다. 잘해봐야 초등학교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저렇게 아까 그 조기교육 어거지로 막 엄마들이 남들한테 뒤처질까봐 죽어라고 시켰던 게 잘해봐야 초등학교까지라 이거죠. 근데 초등학교 성적표 어디다 쓰나요? 쓸 데 있어요? 없어요. 불행하게도 없어요. 초등학교 전교 1등을 했어도 어디서 반영해주는 데가 없어요. 우리는 실제로 진짜 중학교 때 공부 잘한 아이로 키워야 되는 거죠. 중학교부터. 그렇죠? 그래야 특목고도 가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내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왜 중학교 때 이변이 일어나느냐?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들이 사교육 욕심만 안 부려도 애들이 충분히 놀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학습 분량이에요. 내용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충분히 놀면서도 아이들 저렇게 노엽게 하지 않고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는 집중력, 끈기, 인내심 따위가 굳이 꼭 필요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볍게 무시하셨죠. 그런데요, 중학교 가면 양상이 달라지죠. 갑자기 중학교로 올라가자마자 어때요? 과목이 확 늘어나죠. 그러면서 내용이 또 엄청나게 전문적으로 세분화가 되면서 외워야 될 공식과 법칙이 막 쏟아집니다. 엄청나게 학습 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때 바로 그 전에 집중력과 인내심과 끈기와 책 읽는 습관과 자율성과 이 힘이 길러졌느냐 길러져 있지 않느냐가 중학교 때 그 이변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이후로는 사교육조차도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된다. 애들을 뭐 수학학원을 몇 달 다니니까 점수가 얼마나 올랐냐, 몇 달 더 다니면 얼마나 올랐냐 조사를 해봤지만 극히 그 점수 올라가는 게 미미하더라. 그런데 점수 올라간 아이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올라갔느냐?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자율성이 몸에 배인 아이.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시켜 아이들을 정말 우리 세상에서도 공부 잘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과연 세상 방식으로 정말 그렇게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많은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하평이 같은 경우에는 머리는 안 받쳐주지만 이게 이제 잘 길러져 있던 그 아이가 중학교를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툭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한국에 그 요번에 그 한국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세우려고 맨 처음에 그 접촉했던 홍정욱 씨. 그 사람이 초호트라는 명문 사립고등학교, 미국의 그 케네디 대통령 모교라는 그 명문 사립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7막 7장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려진 그 초호트라는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저 아이가 그 4년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우리 집 최초로 하버드 예일에 합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집에 사실 머리가 받쳐주는 애도 하나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우리 집의 유일한 영재입니다.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학군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희 애들 다니는 학군에서는 우열반을 나눠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수반 따로 이렇게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험을 봐서 똑똑한 아이 뽑아서 따로 가르쳤어요. 근데 그 반에 들어간 아이가 저 아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객관적으로 똑똑한 아이는 영재급의 아이는 저 아이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는 아니나 다를까 영재과학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하버드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바로 아까 말한 정서의 힘이 가장 약한 아이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 아이가 만 다섯 살에 넷째가 태어났어요. 동생, 얘가 두 살 때 둘째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셋째 태어나고, 넷째 태어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엄마랑 누가 애 봐줄 사람도 없으니까 엄마는 이 어린애부터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이는 겨우 그 어린 나이에 너는 다 컸잖아, 넌 형이잖아 하면서 방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저 아이의 어린 시절에 좋은 성품 길러주는 것을 제가 놓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아이가 머리는 제일 좋은데 인내심 끈기가 제일 약해요. 그 정서의 힘이 제일 약해요. 결국은 이 아이가 하버드 간다고 선생님한테 해서 선생님들이 분류했던 이 아이가 입시에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 인내심 부족해서 결국은요 힘들어 힘들어 하다가 뭐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줄줄이 다 떨어지고 듀크 대학에 들어갑니다. 근데 듀크 대학 3학년 때 자기가 평소에 거북이라고 바보라고 그렇게 놀렸던 하평이가 저 하버드 예일 꼭대기에서 깃발을 날리고 있었던 거죠. 얘가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자, 잠자던 토끼가 일어나서 벌떡 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하버드 로스쿨 수시 합격에 이어서 이제 로스쿨 1위인 예일에서까지 합격하게 됩니다. 두 아이가 사실 공부하는 과목이 둘 다 하버드보다는 예일이 좀 더 셌기 때문에 이제 하버드를 포기하고 예일을 선택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토끼와 거북이 우리 집 버전입니다.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 그 공부할 수 있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냥 막 넌더리나게 막 싫어하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손해가 훨씬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우리 엄마들은, 자, 젊은 엄마들은 문제는 이 시기에 아이를 키운다는 거죠. 이 시기에 아이를 보면 어때요? 저 찌질한 모습을 보면 불안해 죽겠죠. 저 모습이 평생의 모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저 시기부터 옆집 아이하고 비교를 하면서 옆집 애는 얼만큼 더 하고 있나, 왜 우리 애는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나 해가면서 아이를 자꾸 뒤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옆에서 옆집 아이하고 비교해 가면서. 근데 여러분, 이랬던 아이가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일은 맞습니다. 자꾸 저한테 뽀샵 아니냐, 뭐 어디 고쳤냐, 막 정말 동일은 아니냐 자꾸 이러는데요, 여러분 어디 고친 거 하나 없고요. 다만 얼짱각도는 인정을 할게요. 제가 각도상으로 좀 인물이 달라 보이긴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뜻,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의 능력, 이 아이의 잠재력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말 그것을 끌어내주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어때요? 남하고 자꾸 비교를 해. 옆집 아이하고 옆집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자꾸 저 아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면서 자꾸 더 열등감을 갖게 하면서 저 아이를 오히려 엄마들이 엄마의 불안감으로 자꾸 아이를 뒤흔들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성경에서 제일 보면 하나님한테 제일 칭찬 많이 받고 하나님한테 사랑받은 게 다윗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일 이외에는 하나님께 굉장히 합당한 사람이었고, 정말 그 진짜 좋은 왕을 보면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았더라, 잘못한 왕을 보면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계속하면서 이렇게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까지 된 그 다윗왕, 어린 시절에 어땠어요? 형들한테 무시받던 목동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아이를 그렇게 뒤흔들어 놓고 그 어린 시절의 모습 속에서 막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저 아이를 뒤흔들어 놨을 때 오히려 저 아이에게 좋은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더 부정적인 요인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자꾸 옆집 세상을 바라보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요 결코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바라지 않거든요. 우리 가족 잘 되는 거 바라지 않거든요. 사실 온 가족, 어느 가정이나 요즘은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하잖아요. 자녀 교육에 정말 제일 많은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 때문에 사실 부부싸움하고 가정 파괴되고 막 기러기 가족 하다가 뭐 파산,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정말 그 자녀 교육이 그만큼 가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자녀 교육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사탄이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죠. 그 속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조바심과 자꾸 그 비교의식 들게 하면서 열등감 갖게 하면서 사탄이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사탄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놔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자꾸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드는 이런 불안감, 조바심, 열등감, 막 비교 의식, 막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 온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안에 자꾸 그 정말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움과 그 조바심과 불안감을 주는 건 우리를 지금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 자녀들을 정말 그 기를 수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아, 사탄이 지금 우리 자녀를 노리고 우리 가정을 노리고 지금 무너뜨리려고 지금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는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과 내 욕심을 절제하는 마음과 그걸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제가 엄청나게 이렇게 정말 막 신앙심도 좋고 제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계모 소리를 들어도 눈 하나 꼼짝도 하지 않고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을 잘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 제가 19살 때 세례를 받았어요. 굉장히 늦깎이 신자입니다. 저는 집안이 불신자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동창이 이제 신학교 다니는 친구가 이제 저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뒤늦게서야 그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 늦바람이 원래 무섭잖아요. 이 뒤늦게 영접을 하고 나니까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신학교도 가고 싶고 막 이러는데 우리 집은 불신자니까 제가 신학교를 간다는 게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불신자 중에서도 제일 힘든 케이스.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우리 동네에 그 집사라는 사람이 동네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아주 돈 빌려먹고 그 다음에 그 빚을 안 갚고 야반도주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예수쟁이라는 것들은 전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지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믿는 사람 있죠. 딱 아버지가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진짜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요 제 친구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친구가 교회에 갔다가 이제 전도한다고 이제 우리 집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 친구 보고 그 어린애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너는 죄 가는 것이 뭐 벌써부터 뭔 죄를 그렇게 해줘서 교회를 댕기냐 해. 이래요. 그러니 제가 교회를 다니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넌 뭔 죄를 줘서 이래요. 진짜 그런 집에서 교회 다니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기도 힘든데 신학교는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에라 합법적으로 이 집을 탈출하고 싶어서 일찌감치 출가외인을 했어요. 한국 나이로 23. 만으로는 제가 12월 동짓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만으로는 21살에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저는 신학교 가고 싶어서. 말씀 좀 더 배우고 싶어서. 근데 놀랍게 제가 1월 달에 결혼해서 3월 달에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4월에 제가 애를 가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난 공부하고 싶어서 그냥 이 불신 집안에서 그냥 탈출한 것뿐인데 근데 세상에 엄마가 된다는 것만으로 무서운데 의사가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얘가요 너무 기형아 위험이 너무 높대요. 그래서 아이를 낙태를 시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대신에 먼저 약물로 치료를 해보자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독한 약물을 먹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그 약물이 애를 가진지도 모르고 그 약물이 너무 독해서 이 아이가 기형아 될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하니 나이도 어리고 기다리는 애도 아닌 것 같은데 낙태하라고 의사는 계속 저를 낙태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의사한테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이제 문 나오면서부터 눈물이 펑펑 쏟아지겠죠. 와가지고 남편한테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의사가 이러는데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아이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없어. 우리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됐든지 잘 키울 의무만 있지. 와, 우리 남편은 3대째 믿는 집안에 신자예요. 아까 왕자병 환자라 그랬잖아요. 다 맞는 말인데 저는 아까 19에 믿었다 그랬죠. 그래서 3년 만에 지금 제가 이 전도사 사모 타이틀 낙하산 사모예요. 완전히 저는 신앙 초보자 집사만 또 못한 믿음을 가진 그만한 믿음으로 제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다 맞는 말인데 문제는 신앙의 레벨이 안 맞아. 남편은 끄떡없이 버티고 있는데 나는 이 애만 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얘를 낳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 혼자 살기도 힘들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부모 덕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학교도 나 혼자 가야 되고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멀쩡한 아이여도 힘든데 왜 또 거기다 기형아까지 나보고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왜 내가 이해를 놔야 돼요? 왜요? 내가 왜 그 짐을 져야 되는데요? 저 진짜 날마다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배워서 주일 열심히 하겠다고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해를 왜 놔야 돼요? 이 아이가 나한테 어떤 존재이길래 엄마라는 게 어떤 존재이길래 내가 이 아이를 왜 꼭 낳아야 됩니까? 하나님 난 능력 없어요. 이 아이 기를 힘도 없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세요? 날마다 날마다 임신 5개월이 될 때까지 날마다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제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지금 그 아이는 네 자녀이기 전에 내 자녀이다. 그 아이는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는 내 자녀일 뿐이다. 그때서야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엄마와 자녀의 서열이 너무나 뚜렷해요. 부모와 서열의 자녀가 너무 뚜렷해. 나는 부모, 너는 자녀. 내 말 들어야지. 잘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얘는 하나님의 손자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녀와 나는 동등한 존재예요. 그 아이는 내 뱃속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내가 책임지고 키워야 될 내 소유, 내 분신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그 아이가 두려웠냐면 내가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 아이를 내가 책임지고 길러야 된다는 생각에 내가 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맞아. 이 아이의 아버지는 궁극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역할은 그럼 뭐지? 엄마의 역할은 뭐지? 엄마의 역할은 이 아이는 나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엄마라는 직책을 맡겨주시면서 그 아이를 이 땅에서 돌볼 수 있는 청지기의 역할을 맡겨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쉽게 말하면은 나는 내 역할이 쉽게 말하자면 왕의 자녀를 돌보는 유모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유모의 역할은 뭐예요? 유모의 역할은 정확히 이 아이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손색 없는 자녀로 길러주고 또 이렇게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어디 가서 손가락질 다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키워주는 게 우리 유모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유모의 역할이 내가 정말 이 아이의 장래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 아이의 성품도 이 아이의 성격도 내가 뜯어 고쳐놓고 여러분 이게 지금 유모의 역할이에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건 아버지 소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 역할은 그 아이의 진짜 내가 진짜 두렵고 걱정스러운 그 아이의 미래와 장래와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소관이고 나는 이 아이를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성품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돌봐주는 하나님의 청지기 유모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제가 그것을 갖다가 뭐 그냥 제 기준으로 판단할 일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보통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건강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죠. 근데 저는 그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아이든지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이 아이로 인해서 내가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이 없어요. 나 좀 도와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이 내가 기를 수 있도록 내가 부족한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강한 엄마가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저를 위해서 부족한 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더 아이를 위해서 하라기보다는 나에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아이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면은요, 자녀를 키우는 방법도 바뀌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아이를 세상의 방식으로 키우면 그게 틀린 거죠. 하나님의 아이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이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워야 된다. 내 뜻, 내 소관대로. 그래요. 우리는 사실 저 아이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알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아이가 가진 재능과 성품 속에 있다고 믿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아이를 향한, 그 아이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원대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성품과 재능과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진 재능, 그 아이의 성품 자체가 저는 그대로 키워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으로 내가 그 아이의 장래를 정해놓고 아이를 키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의 성품과 이 재능에 맞춰서 어떻게 길러드려야 될까,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그 아이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애 낳고 나서 진짜 손가락 발가락 숫자부터 세게 되더라고요. 겉으로 봐서 멀쩡하더라고요. 손가락, 발가락 숫자도 다 맞고요. 멀쩡해 보였어요. 근데 얘가 밤마다 울어요.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밤낮이 바뀔 수도 있어. 괜찮아. 근데 여러분, 그것도 멀쩡한 애일 때 그런 생각이 들지. 귀염아 소리를 듣고 난 아이는요, 밤에 그렇게 울어대면은 밤낮이 바뀌었다고 순수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울 때마다 밤새 울면서 하나님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가 이상한 것은 아닌지. 정말 힘들게 키우긴 했습니다. 밤새 울면서. 혹시 병원 갈 돈도 없는데, 종합검사 해볼 돈도 없는데, 이 아이가 혹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뭐 결과적으로 키우다가 보니까 이상이 있긴 있었어요. 애가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더라고.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유일한 영재예요. 제가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여러분, 사실 자녀들 하나님 말씀대로 키운다라는 거, 노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여러분, 특히나 이제 공부하고 맞물려서 얘를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얘가 학원을 안 간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 존중하기 쉬워요? 전 아까 그랬죠. 숙제도 못 봐줬다고. 자, 이 지경이 되면은 그 애를 정말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학원 안 보내고 하기가 쉽지가, 엄마가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로서는 숙제를 봐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 아이를 학원을 보내야만 하는데 애는 학원을 가기 싫다. 그럴 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엄마 말 들어. 엄마 말만 들으면 너 다 잘 되게 돼 있어. 보통 우리 엄마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제가 생각하는 최선이, 아무리 내가 봤을 땐 지금 이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 게 최선인데, 그 최선이 아이하고 자꾸 부딪히면서 아이하고 자꾸 노엽게 하고 아이하고 자꾸 싸워야 된다. 그럼 저는 최선을 포기를 해요. 그 최선 포기하고 차선을 택해요. 안 싸우는 차선. 아이를 노엽게 하는 최선보다 노엽게 하지 않는 차선을 택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얘가 학원을 죽어도 가기 싫다니까. 학원을 안 보내면 다른 방법 있어요? 집에서 공부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인 습관이 든 거예요. 사실 우리 엄마들 봐요. 자율적인 습관 저거 로망이잖아요. 우리 엄마들 얼마나 저거 나쁜 거 좋은 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거 자율적인 습관 드는 거 제일 방해하는 요 인물이 누군 줄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우리 부모들이 다 그냥 스케줄 다 정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학교 갔다 왔으면 손 씻고 숙제부터 해. 그 다음에 학습지 풀고, 그 다음에 수학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오지 말고 더우니까 그냥 아이스크림 사 먹고 거기서 쉬다가 영어학원 갔다가 그냥 들렸다 와. 갔다 오면 학원 숙제하고 책 읽고 막 하면서 우리 엄마들이 일일이 시간 관리 다 해주시잖아요.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 안 주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3살 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3살 때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하고 싶어해요. 아이들 어때요? 3살부터 나 혼자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애들 그러잖아요. 사실. 그 아이들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엄마들이 못 믿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시켜야만 안심이 돼요. 내 시키는 대로 애가 움직여야만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가 자율성 기를 기회 자체를 안 줘요. 제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자율성 기르는 방법까지도 또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아이들은 학원 공부를 안 했는데도 성적이 좋더라고요.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막 그 초등학교 때 올해 1을 받아오는 건 괜찮은데 중학교 올해 1은 쉽지가 않잖아요. 중학교 때는 쉽지 않잖아요. 그 많은 과목을. 근데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애가 올해 1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기해가지고 성적표를 보면서 제가 중얼거렸어요. 아, 우리 애는 천재도 아닌데 어떻게 이 중학교에서 올해 1을 받지? 엄마 아빠도 중학교에서 올해 1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는 우리 아이가 아까 바보 소리 듣던 하평이가 저를 턱 섭섭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엄마는 우리가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이래. 그랬더니 우리 사랑이가 옆에서 부언 설명을 딱 합니다. 엄마, 학교에 가면은요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딴짓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엄마가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엄마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 저는 사랑의 말 속에 그 자녀 양육의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렇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자녀를 존중해주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존중해주고 했을 때 자녀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인정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알아주고 하는 사람 위해서는 자진해서 뭔가를 막 하고 싶잖아요. 자발적으로. 사실 우리 애들이 교회에서 아이들 모이면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막 애들 비교하면서 흉보죠. 크고 나면요 애들이 부모 비교하면서 흉봐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한테 그러죠. 다른 집은 엄마들이 이런 것도 해줬다는데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래요 나중에 가면. 근데 애들이 중학교 이제 커서 모이니까 애기들끼리 비교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학원 나 진짜 이렇게 싫은데 우리 엄마는 학원을 몇 개를 보내고 몇 개를 보내고 나중에 애들이 뒤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뒤에서 지네들끼리 막 떠들어요. 야 있잖아 누구는 학원 몇 개를 다니는데 다니기 싫대는데 엄마가 억지로 보내는데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군 다섯 개를 다니는데 막 이러면서 애들이 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이 평균을 내봤더니 최소 세 개를 억지로 다니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뒤에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야 우리 엄마는 우리가 싫다는 거 억지로 안 시켜서 진짜 다행이지. 우리도 우리가 싫다는 거 우리 엄마가 막 그렇게 시키면 나도 엄마 싫어질 것 같아. 우린 진짜 다행이지. 애들이 알아요. 말을 안 해도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 엄마가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걸 알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적은 행복과 무관하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봐요. 지금 막 엄마가 내 이야기는 안 들어주고 막 엄마가 그냥 나는 존중해주지 않고 막 하면서 엄마랑 신경전을 벌이고 엄마랑 싸우고 막 이런 아이들은 공부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에너지를 뺏겨요 거기다. 하지만 정말 내가 정말 나를 존중받고 인정받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는 그만큼 엉뚱한 데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훨씬 더 집중하기가 쉬운 거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제는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하버드의 그 교육 심리학자들이 우리는 성공해야 행복해진다라고 믿고 있죠. 근데 이게 결코 맞지 않는 말이랍니다.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지가 않대요. 인간의 뇌 구조를 분석해 본 결과 인간은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성공 자체를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은 그 성공의 목표치에 딱 도달한 순간에 딱 그때부터 행복 시작? 이게 아니라 성공의 목표치가 이렇게 상향 조정된대요. 쉽게 말해서 1억 모으기를 했으면 1억 모으고 나면 행복해졌어요? 이제 그만 모으고 행복하게 사라져요? 아니요, 10억으로 올라가죠? 10억 모으기 도전. 공부도 마찬가지죠. 반에서 1등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자, 근데 드디어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 성적표 가져와. 어머, 진짜 공부 진짜 1등 했네? 어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행복해져요? 엄마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거봐, 너도 노력하니까 1등 할 수 있잖아. 내가 네 머리가 좋다 그랬잖아. 너 더 노력하면 전교 1등도 할 수 있어. 전교 1등으로 올라갔을 뿐이에요, 목표치가. 전교 1등 하면요, 전국 몇 등. 그 다음에는 무슨 대학교. 그 다음에 무슨 직업.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한없이. 그래서 인간은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행복해야 성공한다는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오늘날에는 막 이렇게 막 회로 연결해가지고 뇌가 어떤 회로가 막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인간의 뇌가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그 순간에 인간의 뇌가 최소 25%에서 28%까지 효율적으로 움직이더래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뇌가 25%가 효율적으로 활성화가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25%. 학원 보내가지고 성적이 25%가 올랐다고 생각을 해봐요. 엄청난 거잖아요. 자, 이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참 진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과학자들이 입증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였는지 제가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제대로 키우고 잘 키우는 거 정말 쉽지가 않죠. 근데 문제는 요즘 엄마들은요, 똑똑한 엄마들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자녀들 계획을요, 자기가 다 세워. 어떤 엄마가 저한테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요, 의사가 돼가지고요, 아픈 사람 치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 굉장히 좋은 말 같죠. 문제는 애가 3살이었다는 거. 그 아이의 재능이 무엇인지 그 아이의 꿈이 무엇인지 전혀 분석도 하기 전에 엄마가 벌써 아이의 장래는 이미 정해놨어요. 의사.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놓고는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이미 정했어요. 의사가 되게. 그래서 나한테도 의사가 되게 의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계획은 누가 세웠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계획은 내가 세웠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보조예요. 하나님은 돕는 자. 계획 세우고 이끌어가는 주인은 나! 하나님은 보조예요. 보통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이렇게 키워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이가 가진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하면서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길러줌으로써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은 거죠.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사실 제가 그 얘기는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결과는 바로 저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정말 아무리 똑똑한 계획을 세운다 그래도 이걸 결코 잊으시면 안 되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제가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제 형편에 가난한 영세민 주제에 제가 계획을 세워서 제가 이끌어가면서 아이를 키웠더라면 어디까지 갔을까요? 하지만 하나님한테 맡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뭐 저 같은 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실 때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항상 두렵죠. 그래서 성경 오늘 읽어보신 그 성경 말씀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세상과 자꾸 비교하면서 세상을 바라보시면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자녀들한테 잔소리하고 자녀들을 더 괴롭게 합니다. 자녀도 힘들어하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저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좀 더 낮추고 내가 좀 더 겸손해지고 내가 좀 더 신앙적으로 내가 좀 더 성숙해지면서 정말 여러분 엄마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좋은 엄마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만 낳기만 하면 우리는 엄마가 되죠. 하지만 거기에 사랑과 인내와 배려와 희생과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덕목들이 우리가 계속 쌓여져 갈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모습이 돼가는 거고 바로 그랬을 때 자녀들도 훨씬 하나님의 성품에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 자녀를 맡아 기르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이 저의 고백이 정말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